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로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누가복음으로 모시겠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 나누었습니다. 19장 앞부분 삭개오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 3절 4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함으로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구원의 길을 받게 되는가 나눠보도록 하죠. 3절 4절입니다.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한 이유는 분명히 밝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호기심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을까 보여지는데요. 삭개오도 이미 예수님에 관한 그 관심이 꽤나 많았고 그 소문을 들었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여리고성 가까이에서 일어났던 소경치유 기적과 그를 따르는 군중에 대해서 듣고 아마 보았지 않겠어요? 따라서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확인하고 또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사람이 많아서 앞으로 가려고 해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고요. 둘째로는 설상가상 키가 작아서였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이러한 난관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겠다는 일념으로 수치를 무릅쓰면서까지 뽕나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예수님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로부터 구원의 은총까지 얻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자는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게 되는 것이죠. 19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뽕나무 위에 올라앉아 있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직접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신적 전지전능에 의해서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을 수도 있고 혹은 삭개오의 이름이 이미 여리고 땅에 널리 알려졌으므로 사람들 중에서 삭개오의 이름을 뭐 부르면서 삭개오가 저기 올라가 있네 뭐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들으실 수도 있었겠죠. 어쨌건 본문에서는 누가의 그 관심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초자연적 능력보다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지목하여 인격적으로 부르신 그 사실 자체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적 초대는 단순한 부름에 그치지 않고 삭개오의 집에 함께 머무르려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야기는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죠. 뭡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은 예수님의 주권적 초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것은 사실 호기심이었고 진정한 의미에서 만남은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삭개오를 부르고 그 집에 머물겠다고 제안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특히 여러분 보십시오. 해야 하겠다 이 표현은요. 신적 필요성을 강조하고 아울러 예수님의 주권적 의지를 뚜렷하게 드러내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장 6절로 가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의 인격적 초청에 대한 삭개오의 응답은 뭐랄까요? 전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즉 급히 내려와라는 단어와 즐거워하며라는 단어 그리고 영접하거늘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제안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표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매우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인격적 부르심과 삭개오의 전격적인 그 영접은 구원의 눈부신 접촉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누구든지 향하고 있는 예수님의 초청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같이 기쁜 마음으로 승낙한 것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명성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삭개오는 평소에 자신의 세리장이라는 그 직책과 정당하지 못한 그 세금 징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주민들로부터 그 국민들로부터 이 아주 엄청난 그 원성을 사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따라서 소외된 아픈 심정을 갖고 있었겠지요. 또 자신의 정당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아마도 그 자책으로 고민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은 삭개오에게 있어서 어둠 속에 비치는 빛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을 그 명성 높은 예수님께서 초청했다는 그것은 너무도 삭개오 자신에게는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자신을 초청했다는 사실은 7절에 언급된 바처럼 모든 사람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배척하는 그 지옥 같은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생생한 용어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용서의 그 선언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5절에서 언급한 오늘 이 말은 구원의 즉각성을 뜻하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급히 내려와라는 말과 맞물려서 구원이 주저할 수 없는 결단성을 요청한다는 사실을 잘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19장 7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앞에서도 밝힌 바가 있죠. 당시 세리는 죄인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위는 당연히 문제시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집에 머물러 함께 식사한다는 사실은 죄를 인정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들의 수군거리는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의 두 가지 악한 본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눈에 박힌 들보를 보지 못하고 타인의 눈에 묻은 티를 흉보는 비판 심리이다. 그리고 둘째는 타인의 잘됨을 시기하는 심리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질투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부족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자, 19장 8절로 넘어가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여러분, 삭개오의 선언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 즉시 아주 즉각적이었어요. 즉 구원이 오늘 이 집에서 일어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죄인에게 구원을 선언한 것은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실로 파격적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 같은 선언은 삭개오의 헌신적 자아 부인의 선언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임에 분명합니다. 구원은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것으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자아 부인의 실천적 결단을 통해 경험되는 현재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라는 말은 공동체로부터 소외되고 배타적인 대접을 받아온 삭개오를 공동체로 복귀시켜 당당하게 한 형제로 살아가야 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삭개오야말로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종교적 복권은 곧 정치, 사회적 복권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 전인적인 인간 구원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9장 10절입니다. 인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에 대한 구원 선언 후 그 선언에 대한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이 1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는데요. 즉 이미 앞절에서 밝힌 바 있듯이 잃어버린 자에 대한 구원이란 소외되고 삐뚤어진 인간을 다시 공동체로 복귀시켜서 당당하고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나아가 이 말은 온갖 죄악과 허물로 말미암아 혼돈과 파멸에로 향하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게로 인도하시는 것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죠. 이 같은 선언은 사실 예수님의 전체적 삶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병에 걸려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한 귀신 들린 자, 또 문둥병자, 또 말을 못하는, 또 귀류가 들리지 않는 이 또 소경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고 공동체로 복귀시키고 또 삭개오와 같은 죄인을 용서하고 공동체로 복귀시키는 행위는 땅 위의 평화를 위한 사랑의 치유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람다워질 수 있도록 하는 예수님의 구원행위는 오늘의 기독교가 우선적으로 따라야 할 과제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1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여러분 보시면은 사케오에 대한 그 파격적 구원 선언과 잃어버린 인자를 찾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지 천명을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비유를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시작되는 열 문화의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 아주 그 유사한 내용입니다. 주제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유사한 내용이긴 내용이지만 주제에 차이가 있죠. 즉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와 재능들을 최대한 선용해야 한다 하는데 강조점이 있는 반면 이 문화의 비유는 당시 무리들의 그릇된 천국관과 그릇된 메시아관을 지적하는데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말하게 된 이유는 누가는 청중들의 임박한 하나님 나라 도래에 대한 관심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목전에 다가온 사실을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비유의 초점은 종말적 사건에 관한 관심을 이렇게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앞에서 언급된 예수님의 선언이 있어요. 즉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래 사케오 집에 한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을 열 문화 비유에 나타난 심판의 엄격성과 대조시켜서 구원에 이르기 위한 실천적 결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이 가운데 있음을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 비유를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베풀으셨다는 점에서 장차 당할 예수님의 순환과 그 죽음을 부활과 재림과 연결지어서 말씀하심으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인내하고 나아갈 것을 가르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양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19장 12절로 가볼게요.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귀인이 먼 나라로 갔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사실을 비유하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제자들과 며칠간이죠. 40일간 함께 지내시던 주님께서는 겸손한 희생적 사랑으로 왕위를 받게 되어 하나님 곁으로 가시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데 대한 인간들이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시험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3절을 볼까요?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의 종들에 대한 신뢰는 곧 그들에 대한 시험의 뜻도 담고 있는데요. 즉 귀인들이 귀인이 종들에게 나눠준 그 돈에 대해 전적인 재량권을 맡긴 사실은 그들이 작은 일에도 성실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임을 우리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였더라. 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핍박한 사실을 비유한 것입니다. 특히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외식 행위를 비난하고 그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님의 그 눈에 가시와도 같은 존재여 그렇게 예수님을 아주 그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로 여겼다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추종했던 유대 군중들도 유대 민족을 로마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리라 기대했던 소망이 사라지게 되자 되레 이번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죠. 15절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종들을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가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비유에 담긴 종말론적 의미는 마지막 심판날에 모든 사람들이 일평생 행한 바 선악간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날에는 은밀히 지은 모든 죄악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반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베푼 자비로운 행위들이 크게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받은 바 은사를 잘 활용하여 맡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한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수여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16절을 보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주의 한 문화라는 점인데요. 즉 주인이 떠날 때 주었던 그 돈은 자기 돈이 아니라 주인의 돈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응당 취해야 할 자세를 함축한 청지기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경제적 도구들은요. 뭐 그건 물론이고 주어진 시간과 재능까지도 또 건강까지도 그리고 심지어는 생명마저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이해한다는 그런 귀약 신학적 진리를 여기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남겼다는 말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최대의 노력으로 재창조해서 생산적으로 살아냈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러므로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윤을 남긴 양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장사의 내용, 즉 삶의 과정입니다. 이 종은 열 고을을 다스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온갖 수고와 충성을 다한 성도는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는 권세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19장 18절로 19절입니다.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12절에 나오는 귀인처럼 자기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넘기움을 당하셨지만 그 모든 순환을 감내하고 부활 승천하시어 장차 무천사들의 호의를 받으시는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영광스러운 재림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주에 대한 충성하는 자와 반역하는 자가 공존하나 재림 시에는 각각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재능의 분량대로 얼마만큼 열매를 맺었는가 여기에 따라서 상급을 또한 받게 될 것이고요. 즉 한 문화를 받아 열 문화로 만든 사람과 다섯 문화로 만든 자는 모두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한 문화를 받아 두고 아무런 결실을 남기지 않는 자는 악하고 게으르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19장 20절로 21절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여러분 이제 10명의 종들 중에서 3명의 종을 언급하시고 계신데 마지막 사람을 그 중에 소개하고 있어요. 10명의 종을 다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가 세 가지 형태의 종에 대한 이야기로 꾸며졌기 때문입니다. 언급되지 않는 나머지 종들은 이 세 가지 종류의 표현 중 어느 하나에 속한 사람일 것입니다. 세 사람의 종이 공통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한 문화가 주의 것이라는 청지기적 태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돈을 수건에 쌓아두고 보관만 했지 장사는 하지 않았어요? 한편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달란트 비유에서는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묻어두지는 않고 수건에 싸서 돈을 보관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땅에 묻어서 돈을 보관하는 방법은 널리 알려져 있고요. 수건에 돈을 싸서 보관하는 방법도 랍비 문서에 나타난 그러한 여러 내용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 종은 자신이 돈을 수건에 싸서 보관한 일을 변명하기를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인에 대해 스스로 느낀 인상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주홍에 대한 실책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주인을 까다롭게 또 까다롭고 무서운 사람으로 단정을 했습니다.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인의 일을 방관하는 입장에 서려 했고 따라서 자발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마음을 애초부터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훌륭한 성과를 얻지 못했을 경우에 당할 주인의 호된 책망이 두려워서 아예 일할 엄두도 내지 못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 두 경우에서 드러났듯이 이 주인은 무작정 화를 내는 자가 아니라 공의를 소중히 여기고 종이 기울인 노력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 아주 풍성한 상급을 주시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그는 주인을 두지 않는 것을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두지 않는 것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노력 없는 대가를 요구하고 투자 이상의 것을 착취하는 자를 묘사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겠어요. 이게 뭐 아주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종은 얄팍한 이해 타산에 눈이 어두워 더 큰 것을 놓치고 만 셈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주인이 준 한 문화를 주인의 것으로 알면서도 청지기직의 참된 의미를 전혀 몰랐던 사람이고 주인의 변명이 곧 자기의 성공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즉 주인의 본영이 말이죠. 그 주인이 뭐 잘 돼야 자기도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 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는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 강해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